수요일 새벽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19장 23절에서 30절 제가 낭독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어제 새벽에 읽었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일어난 그 일들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찾아왔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것을 이제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일을 보고 계속해서 일이 이어져요. 오늘 19장 30절까지 읽었는데요. 20장 16절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사건을 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자 청년이 그냥 돌아갔는데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 그리고 결론이 뭐냐? 그게 바로 30절 말씀이에요. 이게 주제입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요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떠나간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이라고 뭐 판단, 뭐 판결 아무튼 결론이 요겁니다. 근데 요게 20장 16절에 가면 거꾸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는 말로 문장은 바뀌어 있지만 그러나 같은 말로 또 나오죠. 그래서 부자 청년에 대한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말을 딱 덮어놓고 그냥 먼저 된 자는 누구고 그럼 나중된 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당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나 싶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앞선 자가 누구냐, 그럼 뒷선 자가 누구냐. 이것은 유대인들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때에 앞선 자가 누구냐? 부자들, 유명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에?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쉬워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다윗의 왕좌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배웠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뭐 이렇게 자세한 지침이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사는 이 시대에 정말 부자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 유대인들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앞선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자하고 좀 달라요. 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예뻐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앞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 생각에다가 부자 청년의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들 생각하고는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부자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 그리고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간다, 이 비유를 쓰셨는데요. 이건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자가 이 낙타가 돼가지고 바늘 귀로 들어간다. 우리가 쓰고 있는 바늘의 그 바늘 귀라는 말이든, 아니면 뭐 당시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성문이 닫힌 다음에 옆에 있는 쪽문을 말한다고 어떻게든 뭐 설명을 하든 간에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자,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있죠. 우리는 이런 말 읽으면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아, 놀라셨죠? 그래. 부자 중에 나쁜 놈들 많으니까 천국에 못 가지.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부자들 중에 그 도둑놈 많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놀란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는, 유명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순서에 앞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안 된다라고 딱 말씀해버리니까 이게 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수백 년을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엎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당연히 믿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앞서 들어가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이고 유명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빨리 들어가고 당연히 한 자리를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럼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누가 먼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결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그 순서, 누가 앞선 자냐 뒤선 자냐 다 너희들의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은 달라. 다르게 간다. 그러면서 27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정말 베드로는 솔직합니다. 정말 솔직합니다. 그 성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상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누가 복을 받느냐, 그런 문제를 지금 막 말하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뭘 얻습니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또 그냥 읽죠. 읽는데 이 부분은 유대인들은 금방 느낍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7장에 나오는 이 환상을 해석해주는 그 끝부분에 딱 가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심판한다, 이 모든 말들은 다니엘서 7장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히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의 특징이 뭡니까? 나라가 계속 나와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서 다니엘이 살아서 볼 수 없을 정도의 긴 미래에서 그 전체가 다 이렇게 흥망, 성쇠를 거듭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요. 그 끝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나라를 새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실 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너희들이 함께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된다.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나온 29절에 영생을 상속한다 이 말도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청년이 말했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 시대의 새 생명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냥 길게 산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딱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받게 되는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정말 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냥 이런 일이 생긴다. 그게 아닌 거죠. 그 때가 와야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자,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야,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고 기분 좋아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뭔가를 버려야 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뭔가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그날 그때가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에 영생을 상속받게 될걸 알게 돼요. 이게 간격이 있는 거예요. 새 시대가 오지 않았을 않는 것을 알게 되고 좀 있으면 고난까지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결국은 고난이 있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해도 계속 어렵고 뭐 나아지는 게 없는 것도 같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내가 가진 걸 다 바쳐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 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우리가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을 무조건 우리 전 재산을 갖다 바치십시오 이렇게 적용해버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이 말을 듣자마자 전부 다 갖다 버리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숱한 고난을 받다가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야 순교하자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고난과 준비하신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걸 쭉 땡겨봐요. 자기 시간표대로 아 열심히 기도하고 한 3년 뒤에 한번 고난받아볼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재산을 전 재산을 다 바쳐버리면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이거 나와있잖아요. 29절에 바치면 버리면 여러 배를 받고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돈의 11제 몇 배를 바치십시오. 대출내가 바치세요. 다 바꿔봐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지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세상이 새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전혀 없는데
그냥 대출을 해가지고 집 하나가 팍 받치면 여러 배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요, 사기. 성경을 다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 그러면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조건이 탁탁탁 붙어있어요. 아니, 적혀있는데 싹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받치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적용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돈 놓고 돈 먹깁니까? 기가 차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입니다. 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적혀 있잖아요. 이제 항상 강조해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그때를 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을 따르고,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아,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애를 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주자 애쓰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여러 배를 나눠주시고 영생을 상속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또 딴 데 가면 또 그 말에 또 아멘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조건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딱 붙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에 살 생각도 없는 자가 뭘 갖다 바친다고 몇 배나 갚아준다고요? 예수님은 은행입니까? 하나님은 은행이에요? 아니에요. 은행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은행이 잘 됩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치면 뭐가 오겠지. 아닙니다. 따르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 삶이 하루도 빠짐없이 잊지 않고 계속 정진하고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결국은 30절 말씀,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에는 부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하나님 말에 더 들을 것 같지? 아니야. 지금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나중에 믿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유명한 바리새인들은요, 이 제자들이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믿는 사람이고 부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아니라는 거예요. 늦게 믿은, 나를 늦게 믿는 것처럼 느껴지는 너희들이 28절, 29절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먼저 돼. 자기들이 부자고 유명하니까 앞서갈 줄 알았지? 밀려나는 거야. 저 끝에 간다. 먼저 된 자가 떨어진단 말은 없어요. 나중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앞서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당시의 생각을 허물어 버리시죠.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 생각은 다 있어요. 살다 보면 또 아무 생각 없이 부모한테 배우고 그 부모는 그 부모에게 배웠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읽어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안 적혀 있어요. 그냥 이야기로 안 적혀 있어요. 그냥 법이 딱딱 적혀 있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냐고요. 율법에 비해서는 이해하기 좀 쉽다고 생각해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율법은 이해를 못했으니까, 자꾸 딴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는 딴 생각 못하도록 놔둬도 꼭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 기도 제목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재개발 협상을 위해서도 코로나19 또 극복을 위해서 보면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주사기를 하나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뭐 이 만년필에 이게 잉크 넣을 때 주사기, 그러니까 그 학습용 주사기가 있어요. 그걸 넣으면 쭉자가 넣어도 항상 그 안에 조금 잉크가 남아 있어요. 아무리 세게 짜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이제 짜 넣을 때에 특수 기술 사용해서 거의 남기지 않고 그게 들어가게 만든 기술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있어요. 그 주사기를 가지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병을 넣으면 한 병이 남는 그 정도 양을 절약하는 기술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뭐 10병에 한 병을 더 주사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게 그것도 물을 탔다 이런 가짜 뉴스가 돌고 있대요. 참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뉴스에 다 나오거든요. 잘 읽어보면 다 설명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그걸 수입하려고 난리가 났는데, 왜냐하면 수백만 명분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엄청 남는 거거든요. 그 효율. 아니 잘하면 잘한다고 하면 되지 왜 그걸 꼭 그 가짜다 물 탔다고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제는 기도 제목도 하나 더 넣을래요. 우리나라에 이 가짜 뉴스를 좀 제발 좀 퍼뜨린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모르면 모르면 되고 모르면 알려고 할 해야 되지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그게 옳다고 하느냐, 그걸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계사 뭐 그런 버티는 사람을 잡아서 이야기한들 뭐 그 말을 들을 것도 아니지만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가짜뉴스가 판치지 않도록. 물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야기해야 되지만은 보도를 명백히 그게 아닌데도 그걸 굳이 그렇게 고집 피우는 걸 보면 이제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이 땅에 가짜뉴스가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